할렐루야, 뉴데 초대교회 수요 여성예배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3년, 4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선교지 모로코에 대한 소식은 저희가 조금 더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모로코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가정에 굉장히 기본적인 저희들 안에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셨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쁨에 대해서 사역의 기쁨,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로코에서 저희는 지난 한 4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저희가 장기적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거기서는 사업체를 이루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길들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곳에서 작은 기공소 하나를 열어서 지금 비자를 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공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기공소 기계를 다루게 되는데 기공소 기계가 물건을 깎을 때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물건을 깎아라라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항상 이 칼날은 원점을 찾아갑니다. 원점을 찾아가서 그 원점을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 나섭니다. 이 원점이 제대로 된다면 나머지 깎아지는 기공물들도 깨끗하게 깎아질 것이지만 원점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기공물은 실패에 다다르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원점을 매일 아침 찍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 말씀을 왕국 선언서 또는 Declaration of Kingdo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에 독립군에게는 독립선언서라는 기초적인 문헌이 있었죠. 사회주의로 유명했던 칼 마르크스도 Communist Manifesto라는 문서를 기초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장까지 제자들을 두루 모으시고 이제 8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적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의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직원들은 또 회사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누어지는 그곳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 안에 나누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은 참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들을 모아놨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적에는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삶을 경험해 본 후에 오리엔테이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가 그저 정보로 남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때 배웠던 정보들이 힘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앞부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팔복의 중심적 메시지는 복입니다. 또는 행복이라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쁨이 되겠죠. 기쁨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과 사역의 기초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우리 안에 사역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한 발을 내딛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기쁨을 무너뜨리는 데에 모든 공격에 집중을 더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됐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가 연합할 때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기쁨을 앗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무너뜨리는 데에 열중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기쁨을 외쳤고 찬양을 외쳤다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뻐 찬양하라.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인용합니다. 4장에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성도 안에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1절과 2절을 잠시 살피면 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몇 가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짧게 그 표현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 중요한 성서적 가르침을 할 때에는 꼭 앉아서 했습니다. 의식적인 일들을 지시하거나 설명할 때는 서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보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가르침은 항상 앉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제스처이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당연히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입을 닫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연다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적 표현으로 구약시대의 예언처럼 무겁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위험 있는 말을 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모든 벽을 내려놓고 마음을 쏟아내며 토해내는 고백을 표현할 때 입을 연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을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입을 열어서 설교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마태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해설하시는 모습보다는 호소나 절규에 더 가깝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앉으셔서 입을 열으셔서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팔복의 중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여성예배에게 기쁨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는 이렇습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많이 침체됐을 수 있는 우리의 영성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천국의 관점이 회복되어서 연합과 동역에 한 몸 되신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다. 근데 흥미롭게도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의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단어가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도 하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주 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뜻의 표현으로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납니다. 꼭 저주 속에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멸하시려는 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면서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주 속에 밖에 이제는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멸하시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의 첫 메시지로서 이제는 복이 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선포에는 어둠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좌절될 때 우리가 은혜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신학학자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현재 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복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경건한 소망이 아닙니다. 참 매력있지만 베일에 쌓인 것 같은 먼 미래에 있을 기쁨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팔복은 이미 임한 현실에 대한 축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이 기쁨은 먼 미래에 올 영광의 나라에 때로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온, 이미 들어온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복이 있다. 앞으로 오게 될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행복합니다. 성도는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 자체가 복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기쁨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멸하려고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씩 두 개씩 무너뜨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역은 우리의 기쁨을 소멸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기쁨을 소생시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쁩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복이, 이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은, 이 복은, 행복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 또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상황이 흔들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뒤집을 수 없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기반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행복이 수의 여성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국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죠. 원어에서는 복이 있나니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먼저 호소하시면서 외치시고요. 그 다음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의 두 팔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시절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난하다, 불쌍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장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지다라는 뜻으로 절대적인 가난한, 절대적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결핍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는 이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역설적일 수 있고 반문화적일 수 있고 반사회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 하지만 진리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가난이 아니라 엎드려졌을 때에 우리의 두 팔 두 발이 다 잘려나가서 내가 오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룰 수 있는 가난이라면, 그래서 그 부류의 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완전히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 존재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는 사라지는, 우리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상승할 때 존재하고 우리가 잊혀질 때 사라지는, 우리가 칭찬받을 때 존재하고 우리가 질타받을 때 사라지는, 또는 우리가 건강할 때 존재하고 우리가 약할 때 사라지는, 이런 부류의 복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세상의 악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영원한 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위치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이 복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몰코 예를 들자면 선교사의 언어가 부족할 때,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나의 성격 장애가 폭로될 때, 나의 실수가 폭로될 때,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비교당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언어를 잘할 때,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모두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기껏 해봐야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은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껏해야 저는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깊숙한 이슬람의 영, 아니면 뉴욕의 이런 만몬의 영,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언어나 나의 경력이나 나의 믿음 안에, 또는 내 회사에 내 인맥에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양 떠들어대는 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로 가능하나,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부유하나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은혜 앞에 나갔을 적에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알 수도 없으며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복을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에겐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찬양과 찬미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교회 앞에 한 권면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고난 이겨낼 수 있는가, 기뻐하며 찬양하나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눈물이 많았다라는 선지자도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천국의 소망으로 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이유입니다. 모로코에 유세프란 친구가 있습니다. 유세프란 친구는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눈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DNA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병이라고 하는데, 25살밖에 안 됐지만 한 눈이 이미 실명이 되었고 다른 한 눈은 나이가 40살 됐을 적에 실명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친구는 실명이 될 것입니다. 두 눈 다 나이가 40이 됐을 적에는 다 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 친구에게 지금부터 장님으로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눈에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눈을 닦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침에 일찍 공사터에 나가서 지게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그 지게에 벽돌을 30장 40장 올려주면 그 어두운 곳에 안 보이기 때문에 벽을 짚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버는 것이 3불 4불 이렇게 법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 유세프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갈렙 형제님,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1도 없습니다. 1g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세프, 어떻게 너의 마음에는 지금 나이가 25밖에 안 됐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이 40이 됐을 적엔 두 눈이 다 멀 것이고 가족이 있고 가난하고, 이 가운데 어떻게 너의 마음에 근심, 걱정, 원망이 1도 없을 수 있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만드셨으며 나를 좋다, 나를 완벽하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 모습 그대로가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언제 태어날지, 몇 날 몇 시에 태어날지 알고 계셨으며,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을지 주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첫날부터 나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제 1의 걱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답이 무엇이냐?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오늘에서 천국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로 관점이 바뀝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로 관점이 바뀝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혈통은 히브리 혈통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웃기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하는 신학으로 채워졌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비밀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좁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넓혀주실 적에 우리의 관점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근육을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나의 팔이 잘려나가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장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혼자 이제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업적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망해도 천국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수년 전에 한번 듣고 까먹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날까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면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잊혀지게 될 경우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모로코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코란을 배우고 이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수업만 되면은 종교 선생님이 저희 딸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딸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합니다. 그 가운데 희사를 지켜보는 주변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희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사야, 너는 선생님이랑 그렇게 논쟁하고 너 크리스천이어서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때 희사가 친구들에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며, 내가 지옥을 간다고?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얼마만큼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도리어 나는 니네들이 불쌍해. 이 말을 저에게 해주면서 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로 불쌍했나 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은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처음 전해졌을 적에 오는 감격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클수록 우리의 오늘의 생활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믿음의 생활이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업적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망해도 천국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그 기쁨, 그 약속 아래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케일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욕심을 어렵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결국 나에게는 복이기에 나의 자잘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호소하시면 나에게 복이 있다. 세상이 너에게 어떤 말을 건네줄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세상적인 업적과 교회 안에서의 일들과 이런 자잘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에게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하다. 아무리 내려가도 마지막 바닥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깨져도 우리의 밑바닥은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소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오늘날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화합하며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호소하시며 그 자리에 산 중턱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주님,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으로 무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더 살더라도 주님 사역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할 때에 지치지 않으며 아버지 그 가운데 꺼지지 않는 기쁨의 불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